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곳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의 본뜻들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의 조명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저희가 이 시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주의 얼굴 빛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이 말씀의 깊고 비밀한 뜻들을 깨우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로서 로마서 강의를 시작한 지 36번째를 맞이했고 오늘 로마서 7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칭의 은혜를 근간과 기초로 삼아서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잠시 칭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오늘 본문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속법정에서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제일 먼저 유무죄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죄라고 판단하면 재판관이 유죄로 선고하고 무죄라고 판단하면 무죄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재판관이 무죄로 선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죄의 성향이 그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유죄로 선언한다고 해서 없었던 죄의 성향이 그 순간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실 때 그의 내적인 상태를 거룩하게 바꾼 다음에 의롭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분 자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보시고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신자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의 행위나 순종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징의 대상은 무슨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 칭의에서 내가 무슨 행위를 했는가 라는 질문을 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칭의는 인간의 가치나 인간의 선행에 결코 의존하지 않는 오직 순수하고 혼합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칭의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한 번 의롭다 선언하시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선고를 뒤집을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최고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항소할 수 있는 더 높은 법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속 법정에서는 항고나 상소를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 의롭다 선언하신 다음에는 선고가 내려진 그 사람이 가치 없다든지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후에 드러난다든지 혹은 사탄의 고소 때문에 의롭다 선언하신 그 선언이 무효화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이것을 가리켜 생명의 칭의라고 말을 하는데 이 생명의 칭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기뻐할지언정 결코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죄에게 자신을 드려서 죄의 종로로 했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는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역사에서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칭의는 죄책에 정죄하는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반면 성화는 죄의 지배력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칭의는 정죄를 무력화시키고 성화는 실제적인 죄의 권세, 죄의 지배를 무력화시켜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고 로마서 6장을 이런 흐름으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이 말은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면허장이 아니에요. 007 있죠. 007. 00이 뭡니까? 살인 면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면허증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6장 15절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웨스민스 총회에서 율법 파트를 맡아서 이 부분을 작성했던 안소니 버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가르침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복음의 은혜를 당신이 더 안전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망토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더 죄를 지을 수 있는 망토로 가리는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가르침들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살게 되었을 때 죄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을 기초로 하는데 바로 이 내용들이 로마서 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7장의 내용은 율법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하는 것을 7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을 좀 더 풀어서 더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본문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당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함으로 율법의 세력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는데 바울은 이것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은 죽는 것은 신자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경험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의 효력, 곧 율법의 구속과 매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고 또 생동함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의 원리를 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신명기법에 따르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이게 되지만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음부, 곧 음행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당연히 음행한 여자가 되는 것이죠. 때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 중에 배우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재혼하라 그래도 천국에서 배우자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해서라도 나는 재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는 몰라도 이런 이유로 재혼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심정적으로 동의는 되지만 그런 생각으로 결혼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그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죽었을 경우에 재혼하는 것을 성경은 허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결혼과 가정은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동안 존재하는 한시적인 질서입니다. 우리 주님도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방불한 존재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율법의 원리를 예로 들면서 이 율법의 원리에 기초해서 신자가 옛 남편인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는 이 예는 앞서 든 것과 앞서 든 율법의 예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을 예로 든 것에 따르면 율법을 남편으로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절에 의하면 율법을 남편에게 비유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예를 들어서 4절을 이해하면 율법은 옛 남편이고 그리스도는 새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어디에도 율법이 죽는다, 남편이 죽어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라고 할 때 이것을 대입하면 그러면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옛 남편이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본문에 율법이 죽었다는 말씀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1절에도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는 이 말씀에도 율법이 죽었다는 언급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4절 모두 죽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이 일어날 때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새로 시집가도 되는 것처럼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계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앞서도 죽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죠. 남편이 죽어야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 죽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인지 죽음 사건이 일어나야 관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존하는 옛 남편에 비유될 수 있는 율법의 강제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방법인 그것밖에 없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또 율법은 신자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지켜야 산다라고 하는 생명의 조건으로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거나 혹은 순종하지 못했을 때 보복으로 위협할 수 있는 힘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독사에게 독침이 독이 제거된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남편이 살아있는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과 같습니다. 또 불순종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예전에 남편이 아내를 때렸다면 죽은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나요? 때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원리를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죽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아내가 죽은 남편에게 생활비 달라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아니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율법에 대한 자신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죽은 남편으로부터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어떤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처럼 율법의 위협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율법의 구속력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그럼 구체적으로 죽었는가? 일단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되었는가?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고 설명하고 있죠.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말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라는 말을 읽으실 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렇게 괄호를 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몸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나를 죽이는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신자들을 죽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율법에 대하여 죽이시지, 내가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언약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너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멈추었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필연적으로 순종해야 될 규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법으로 알고 십계명을 지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돼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는 아무것으로부터 속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율법의 지배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해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마치 이 줄이 끊어진 연처럼 아무 때나 막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처럼 인간은 생리적으로 율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율법의 원칙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율법의 요구는 항상 위롭고 정당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항상 만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은 거룩화가 의로운 규범으로서의 율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의 효력이 상실되면 아무 때나 살면 돼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행위 언약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이루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부원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율법의 1.1획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던 것이죠. 따라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라는 이 말씀, 그 다음에 6절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하기 전의 상태, 즉 율법에서 벗어나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단지 문자로 읽지 않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그 말이 실제로 의미한 바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율법이 거룩하고 위롭고 선한 규범으로는 주어졌는데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은혜는 아직 온전히 주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율법은 실체로 주어졌는데 은혜는 예표와 그림자로 주어진 상태, 구약시대죠, 그죠?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직 구속 역사 안에서 실현되지 않는 상태,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약속으로만 존재했던 그 시대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실제로 주어졌는데 은혜가 실제로 주지 않았던 그 시대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 없이 율법만 존재했던 상태에서 구약 이스라엘이 어떤 오류와 잘못을 범했습니까? 율법이 선포됐을 때 이를 지켜야겠습니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약속했죠. 다 지켜야겠습니다라고 약속했죠. 십계명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의 정죄를 당해서 율법의 경고대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 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상태라고 말해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지 율법의 구속적인 의무로부터 벗어났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이지만 그 남편이 죽고 나면 더 이상 남편에게 얽매이지 않고 새 남편에게 가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율법의 원리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옛 언약의 시대에 얽매이지 않고 옛 언약의 율법에서 벗어나 새 남편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 말하면 더 이상 육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있다, 육에 있다라는 말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율법은 실체로 주어지고 은혜는 약속으로만 주어진 상태는 이제 끝이 나버렸습니다. 율법만 존재하고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옮겨져서 은혜가 실현된 상태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율법만 주어지고 은혜는 실현되지 않고 약속으로만 존재했던 옛 언약의 시대는 끝이 나버렸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실현된 시대, 다시 말해서 은혜가 실체로 존재하는 시대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옛 언약 하에서 율법은 전혀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은 주어졌지만 은혜는 실현되지 않는 옛 언약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걸 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앞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관점으로 설명했죠. 옛 언약 시대와 새 언약 시대. 율법은 실제로 주어졌지만 은혜는 아직 약속으로 주어진 시대. 옛 언약 시대죠. 새 언약 시대는 어떤 시대죠? 은혜가 실제로 드러난 시대죠.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육이 뭡니까? 육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은 우리의 본질, 아담의 타락한 본성, 이 모든 것들을 다 묘사하는 것으로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육신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7장의 그 내용이 앞으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그러면 육신 안에 있다는 말을 해석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옛시대의 지배 아래 있다는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흐름 가운데서 육신에 있다는 말을 해석하면 옛시대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겠죠. 율법은 구체적으로 주어졌는데 율법은 아직 약속으로만 주어진 상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져서 우리 죄가 뭔지를 알고 깨닫고 이렇게 해야 바른데 라는 생각은 갖는데 실제로 살아낼 능력이 없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 처했을 때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는가? 이상하게 율법이 들어오면 죄의 욕망이 우리 지체 속에 역사하게 되어서 사망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언급된 바대로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육에 있을 때, 즉 은혜 아래 있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율법이 우리의 죄된 욕망을 억누르고 선을 행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율법이 우리 속에서 죄의 욕망을 일으켜서 결국 우리로 죽어 망하게 하는 죄만 짓도록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 율법만 주어지면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행하라 하는 이 율법만 주어지면 죄짓지 말라라는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죄지을 생각과 악한 욕망만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본질 안에서는, 다시 말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를 그 상태로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얽매이는 율법에서 벗어나 새 언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옛 언약의 시대에서 벗어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와 함께 개인의 구원의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지금 은혜 아래 있는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헤엄을 칩니다. 땅이 있어야 걷든지 아니면 산을 타든지 다른 박질을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속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효력을 우리가 맛볼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구원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우리 주님이 내 집에서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서 죽으셨습니다. 그거 하나만 저는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믿고 신앙생활이 가능한가라고 말할 때 사실은 불가능하지요.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과 속임과 시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이런저런 질문이 떠오릅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잘 대처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알고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정돈하고 정죄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무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을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옛 언약의 시대는 끝이 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종력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렸는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옛 언약의 시대가 끝이 났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지만 죄의 종력은 우리 안에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에서는 우리를 속박했던 옛 언약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만 주어지고 은혜는 실현되지 않았던 그 율법 시대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옛 언약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칭의를 설명했죠.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흔적을 아무리 살펴봐도 없을 때 내가 과연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라고 자신을 괴롭히는 질문을 하지 말라 그랬죠. 왜? 칭의의 의는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의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다 100% 이루신 그 의만을 우리가 전가받아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정말로 깨달아지면 실제적인 의가 드러나거든요.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아무리 살펴봐도 칭의의 근덕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일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와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전에는 옛 시대에서는 속수무책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긴 했지만 율법을 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마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이 극복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로 하여금 이런 율법의 무력함에서부터 극복하게 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무력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율법은 능히 지켜행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로 넘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옛 언약하에 살던 유대인이나 또 약속과 상관없었던 이방인을 비롯해서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핵심이 뭐냐?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어디에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죠.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선물이 뭐냐?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고 성령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자는 그런 존재성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6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영의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어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순종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전에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되는 또 들어주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들어줄 때도 무거움으로 들어주지 않아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율법의 요구도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너 죽는다라고 위협하니까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4절에 언급된 바대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죽음,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에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의 묵은 곳으로 아니할지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옛 언약은 문자, 즉 죄에 눌려있는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를 죽음으로 일끌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성령의 다스림과 권능 가운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시대의 차이죠.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하자면 육신 안에 있을 때와 성령 안에 있을 때의 차이죠.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지금 6절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고 6절 말씀을 설명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이 옛 율법을 가리켜 율법 조문이라고 말한 것은 다름 아니라 율법이 돌비의 문자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인간은 이 돌비에 새겨져 있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역사가 어떤 역사라고요?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을 가치는 선생의 훈도로 자처했는데 그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의 조절을 받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율법은 실체로 주어졌지만 은혜는 아직 약속으로 주어진 한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인간의 양심을 죽이고 저주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전까지는 율법은 조문에 불과하고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살라고 주셨지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율법의 경고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율법은 조문이고 죽이는 도구에 불과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완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죽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율법이죠.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율법이죠.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런 요구를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죄 자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도록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 서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7장에서 이 내용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은 조문에 대한 완전한 표준을 제시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은 주지만 이것을 순종할 마음이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의 죄된 상태를 오히려 약화시키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낳게 만들기 때문에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선한데 왜 죽이는 것이냐? 역사적으로 말하면 율법은 실제로 주었지만 은혜는 약속으로만 주어졌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육신 안에 있는 상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상태는 당연히 율법이 들어오면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고 우리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율법의 문자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를 통해서 구속받은 신자의 마음 가운데 율법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더 이상 율법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새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있었죠.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다윗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시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옛 언약의 시대에 사는 사람과 새 언약의 시대를 사는 사람 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실제로 드러나지 않았던 옛 언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정죄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조문이라고 부르고 있고 조문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죠. 이로 인해서 의문의 옛것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새로운 것이라는 말은 이전의 구약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뜻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율법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오해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죠.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습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 신자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가 뭔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내용을 잘 갖고 있어야 신자다운 삶을 살아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했던 내가 과연 구원받는 신자 맞는가라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꼭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 그래야만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복음은 네가 살았으니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행하라라는 측면에서 율법이나 복음이나 다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동기가 달라요. 이것을 행하라 그래야만 살리라. 살았으니 행하라 그러니까 다 행하라는 말이다. 다 똑같다. 결국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그러면 다른가? 율법이나 성령이나 하나님께로 도왔다는 점에서 율법과 성령은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과 성령이 요구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율법과 성령이 다르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과 성령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율법의 요구는 달라요? 같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곧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요구는 핵심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성령도 거룩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율법에서 성료로 옮겨진 옛 시대에서 새 언약의 시대로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뭐가 달라졌는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외적인 문자적 복종의 수준에서 더 나아가 내주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율법을 사랑함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율법이 멍에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 그 율법에 선한 마음이 있습니까? 선한 손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맞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다가 자주 실패하는 우리들로서는 이런 말씀이 어떤 분들은 꿈처럼 느껴질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중대한 사실이요. 이것이 은혜고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을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이 실현된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참으로 믿었다면 그 은혜 언약이 실제로 실행된 삶의 형편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신자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이 신자의 삶의 최종적 목표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았더라면 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생각하면 몸서리가 치는 것입니다. 몸서리가 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의 삶을 생각하면 그 이전과 그 이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전에 우리가 낯선 사람으로 느껴질 정도로 과연 내가 그 사람 맞는가? 라고 싶을 정도로 매우 낯설게 느껴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인하게 만듭니다. 실패를 여러 번 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갖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이 생각에 쩌들어서 너는 절대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든지 어쨌든 간에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누가 넣어준 게 아니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뭐 그래가지고 말씀을 따라 사는가 뭐 그거는 실제로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력으로 하여금 더욱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만들어서 미미하지만 우리 안에 시작된 성령의 은혜 역사를 가려버립니다. 그리하여 이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존 오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들의 은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내재하는 죄가 증가되고 그 은혜를 사용함으로써 더 이상 내재하는 죄가 자라지 못한다.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내재하는 죄가 증가될 수도 있고 오히려 내재하는 죄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순종의 의무에 있어서 더 많은 은혜를 사용할수록 은혜는 더욱 강화되고 증가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정욕의 열매를 많이 생산해낼수록 그들 안에서 더 많은 정욕들이 생겨난다. 정욕은 스스로를 먹고 살며 자신의 독을 삼키며 증식한다.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을수록 그들의 성향은 죄를 향하게 된다. 그것은 이 죄의 법의 속상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설득하여 이런저런 특별한 죄로 그들의 정욕을 채움으로써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을 만큼 자기 정욕을 만족시킬 것이다. 모든 죄는 그 원리를 증가시키고 죄짓는 습성을 강화시킨다. 악을 범함으로써 증가되는 것이 바로 악에 쌓은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 이 곳간이 있는가? 거기는 바로 마음속이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또 하늘에 있는 어떤 천사도 사람에게서 이 곳간을 제거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육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림처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왜 공부하지요? 지성적으로 아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거 그냥 알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옛 언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고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실제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무력한 율법의 시대에 살지 않고 율법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도록 객관적 구속사역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도록 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죠. 그것을 경험함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 이거구나. 무릎을 치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상관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것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깨우치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이 은혜가 날마다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 모습을 드러내도록 힘을 다하여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주는 은혜가 뭔지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자신이 알고 있는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내용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지 않으면 결코 적용되고 실천될 수 없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왜 바울은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저 십자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어 천국에 가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성의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 영적 상태와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가 뭔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미 이루신 객관적인 구속사역이 우리 가운데 그 효력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셔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고 실천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무지하고 지성이 아직 자라지 못해서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적용해서 익숙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